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밤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다가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나오시고 태국에서 이제 현지인 교회 지도자를 따로 이렇게 부르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방식으로 아프간 교회를 돌아보고 또 지금은 국제단체에서 교육 책임자로 일하시는 우리 윤중 선교사님, 아마 저희 교회 아마 2년여 전에 한번 저희가 돕기 시작하면서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라는 제목의 설교와 함께 선교 보고도 겸해서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소식이 주요한 국제 뉴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거기까지 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그 말씀을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라면, 이것이 마음에 정말 와 닿는다면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았었습니다. 1999년도에 96년도에 헌신하고 훈련받고 99년도에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 교회가 단기팀을 보냈을 때 한국 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납치 사건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관계해서 정부를 돕고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이제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다 나가라고 했고 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그 땅을 밟을 때 왜 하필 거긴가? 제 아내가 제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아프가니스탄 땅이다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그 자다가 새벽에 저를 이제 깨우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우리가 거길 갑니까? 제 아내는 이제 아프리카 수단에서 단기 선교사로 2년 반을 첫 텀을 마치고 그리고 나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사역지가 바뀐 거죠. 그런 용감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리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지금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탈리반 정권이 그때는 더했어요. 지금은 국제적인 어떤 뭐랄까 도움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거나 조금의 타협의 그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여성은 특히 여성의 삶이라는 것은 남성과 그 짐승 사이의 존재로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돌아갈까 봐 그 시대를 알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자아이들도 이제 아이들도 이야기는 들었었죠. 그런데 단 2주 만에 그 정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미국이 미군이 이 포기를 선언하고 철군을 이제 선언했을 때 사실 3개월 정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과도기가 아마 3개월 정도는 적어도 갈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주도 안 갔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백성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탈리반의 정권을 맛봤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은 지난 20년 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것, 치안은 너무너무 안 좋았죠. 계속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자유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그걸 맛보았어요. 그런데 20년 전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 아내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탈레반이 어떻게 여성을 취급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96년부터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들어갈 땐 99년도였어요. 제 아내가 이제 그 책을 나온 보고서, 기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기가 막혔던 거죠. 이제 애 하나를 낳았는데, 큰 애가 이제 생겼는데, 그 애를 데리고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저를 새벽에 깨우면서 왜 하필 우리가 갑니까? 왜 하필 그곳입니까? 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용감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땅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간 것이지 어떤 무용담을 뭐 쓰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아요. 군대 생활을 했지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약 한 달 동안 시달렸어요. 꿈에 이 헌병차가 집차가 와갖고 너는 다시 군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갖고 한 달 동안 힘들었는데 그 정도로 겁쟁이인데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데 아프가니스탄 땅을 간다? 제 본성으로는 사실은 제 마음으로는 결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것이고 그것을 제 아내한테 얘기했던 것이고 제 아내는 이제 너무 기가 막혀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 단체에서도 그 당시의 대표진이 아무리 생각해도 윤종 선교사 가정이 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대표진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성적이고 또 성격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아담한 사이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장대예요. 근데 저 사람이 간다고? 그럼 내키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제 아내가 고민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한 달간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한 달간 기도해서 당신의 아내도 동의하고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땅에 있던 저희 국제단체가 허락을 하고 우리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기꺼이 오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면 세 가지를 보자 그랬어요. 다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기꺼이 보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그 현지 단체가 원치 않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자 그랬습니다. 한 달간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기도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리고 현지에서도 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처음에 갔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야지. 사랑해.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저렇게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나라도 가서 우리 가족이라도 가서 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제 가서 먼저 이제 언어를 국경에서 파키스탄 쪽에서 국경에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우리 이 아프간 한 남성을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두고 그리고 그 가족과 왕래를 하면서 문화를 알아가며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있죠. 그 가족 남자들, 그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 난민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제가 뭐랄까 정이 제 안에 있던 정이 뚝뚝뚝뚝 막 떨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탈레반에 의해서는 여자는 인간 취급이 안 됐어요. 소유물이었지. 소유물. 교육, 어떤 직장 허용이 안 됐어요. 집 밖으로 나오는 거 허용이 안 됐어요. 부르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망사 쳐서 눈동자도 안 보이게 하는 거. 부르카, 손목도 다 가려서 제가 되었을 때는 여성이 장갑까지 꼈어요. 피부가 안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피부가 안 보여야 되고 남성들한테는, 묻 남성한테는 눈동자도 보이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망사가 쳐져 있는 부르카를 입은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야 되면 남편이 없이 나갈 때는 장성한 아들과 나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 문화를 알면 더군다나 이 남성들의 사고방식을 제가 알면 알수록 너무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 너무 음흉하고 속임의 영이 아주 가득하고 기가 막혔어요. 도저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랑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몇 개월이 안 돼서 언어 공부는 마쳤는데 이제 당장 이제 약속된 대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심지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모든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랑할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저를 기다렸던 그 크리스찬 단체가 있었고요.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제가 왔다고 앞으로 일할 곳에 대해서 그 부족, 그 마을의 원로들이, 대표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저랑 앞으로 일할 사람들, 그 또 프로젝트의 대표하고 13명의 남성들이 용사들이에요. 사실은 탈레반하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탈레반이 그 반은 그 마을의 반은 점령하고 있었고 반은 그 반대 세력 파시아의 용사들이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한 그 가정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13명의 장대한 사람들이 저를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먼저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가족 어떤 가정인지. 두 형제가 살고 있는데 각각 결혼을 했는데 사촌간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9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9명 중에서 7명의 아이들이 뇌성마비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친 결혼 때문에. 똑같은 증세로. 말 못하고 눈만 보는 것만 그렇지만 말 못하고 흐느적거리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런 채로 있는 똑같은 증세의 아이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그 집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 중에 큰 첫째, 둘째 두 아이들이 기어서 돌계단을 기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겠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이 이전에 그 문화를 공부할 때 이런 속담과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사람들에게 다른 남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면 그것은 남자다움은 남자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이가 기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눈물보가 터져버렸습니다.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그 13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데서 제가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소리는 안 내려고 꾸역꾸역 참는데 이 터져 나오는 이 눈물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던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두 아이를 접하면서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창 제가 이제 울고 제가 이제 눈물을 이제 훔치고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아 이제 본성에 이제 이성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 두고두고 이 같이 일할 친구들이 놀릴 텐데 농담거리로 삼을 텐데 아 큰일 났구나. 처음부터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눈빛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 속에서는 너는 왜 사서 고생하느냐. 돈만 보내고 그리고 현지인들 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말지 왜 너는 사서 고생하느냐. 너는 얼마나 견디나 보자라는 그런 눈빛을 제가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전에 두 사람이 싱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만났어요. 각각의 사람 한 분은 이제 스위스 여성이었고 첫 번째 사람은 스위스 여성이었고 싱글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 여성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모으고 했는데 모여 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다치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자기 때문에 죽을까봐 다칠까봐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분이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제가 또 만났어요. 이제 그 파키스탄 국경에서 만난 거죠. 두 번째 여성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을 군수가 자기를 불렀대요. 그 지역의 군수가 불러서 총을 대면서 다시 한번 내 눈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직접 죽인다라고 위협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되어 있고 언어도 잘하고 하는 현지어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너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울음을 컨트롤하고 걱정을 하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신 거예요.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그 이후로도 8년이 지났고 그리고 나온 지도 나오고도 지금까지도 제가 그 프로젝트 언어 프로젝트는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든 프로젝트죠. 소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그 지도부하고 지도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제가 위로하고 있고 또 감독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저를 속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속임형이 가득해요. 이슬람이 그랬습니다. 잘못했다? 거짓말했다? 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문화라는 게. 그리고 더 그냥 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속이는 게 잘하는 것. 특히 원수에게는 가장 가까이 갔다가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믿을 때 그때 뒤통수 치는 거, 배반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그 저희 동료들은 서양 동료들인데 서양 동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속임을 받고 배신당하고 그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모두에게 있던 경험인데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20년이 넘도록 저를 속인 적이 없어요. 이 부족이 그리고 프로젝트 사람들이 모스크에서 저를 모함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를 공격하려고 하기도 하고 모의하기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그 저와 같이 그 마을을 돌던 그 13명의 그 부족 리더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 모스크의 몰라들을 혼냈대요. 그때는 얘기를 저한테 안 얘기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해 보였으니까 떠나갈까 봐 그랬는지 걱정됐는지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 우리 멤버들이 저한테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마 바로 그냥 들었으면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제가 다니는 길에 폭탄이 그 폭발물이 심어져서 터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이 보였는지 이런 상황이 있던.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들을 이 나라를 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마음,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잘 돼서 좀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동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주로 서양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섯 명이 내려왔어요. 방문을 하겠대요. 저희 프로젝트를 방문하고 배우겠다고, 저에게서 듣겠다고 다섯 명이 들어왔는데, 며칠을 이제 기획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줬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고,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분들의 눈빛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런 성공적인 프로젝트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 전략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모르는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저와 똑같은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언어학의 훈련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교육의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제가 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것, 지식, 전략 없었어요. 그들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지식이 좀 더했죠. 학자적인 소양이 있던 최소한 석사, 언어학 석사 이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그 성공의 그 전략, 그 노하우를 나눠 달라라는, 아직도 받고자 하는 것을 못 받았다라는 그 눈빛으로 저에게 간청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황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줄 게 뭘까? 사실 다 보여줬는데, 다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왜 우리 프로젝트는, 저분들은 어려움 겪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그런데 우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잘 되고, 우리 멤버들은, 우리 그 부족민들은 우리 저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는 이렇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교육이 왕성해지고, 왜 그럴까? 뭐가 달랐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경험을 쓰신 거더라고요. 저는 13살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돌아가시 전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돼지를 키웠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1년 후에 새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새어머니도 돼지를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돼지를 키웠습니다. 저희 제 위로 4명이 있어요, 형제들이. 근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시골 마을이니까 다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뜸으로 다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배기고, 또 날마다 돼지 우리를 쳐야만 됐어요. 똥오줌을 쳐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배기죠. 그 학교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제가 좀 왕따 비슷하게 이제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됐어요. 근데 누구도 안 도와주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가 그리고 새어머니가 불쌍해서 나라도 내가 안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을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둘째 누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둘째 누님이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분도 두 번째 둘째 누님도 또 암 걸려갖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상실의 슬픔을 알아요. 죽음의 그 슬픔을 알아요. 그 죽음의 그 상실의 슬픔과 가난, 제 몸에 배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만한 것도 안 됐고, 요즘도 가난이 아마 수치로 여겨질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배경이 제 경험이 그랬어요. 들어가니까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제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한 가족이라도 전쟁 통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은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다 상실의 그 죽음의 그 슬픔이 다 있어요. 아프간이라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슬픔의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우러나왔어요. 제가 아니까.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탈리반 시대에 탈리반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젊은이들은 파키스탄 나가서 막노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집에 보내야지만 집이 살 수가 있었어요. 다 대부분 다 영양실조의 아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난을 알았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니까 경험을 하니까 거기서 우러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문화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진심을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신 거죠.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호하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성공적일 수밖에 없구나.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믿어주고 심지어 제가 축구를 소개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다른 편에 축구를 해도 이제 상대편에 예를 들면 이제 골이라 그랬는데 상대 팀에서 골이 아니라고 이제 막 우기기 시작해. 우리가 콜라 내기를 주로 했거든요. 막 골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상대 팀에서 저는 그 다른 팀이었는데 상대 팀에서 이야기하기를 한 친구 얘기했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주홍한테 맡기자. 반대 팀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맡기겠대요. 그래서 믿어주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해 준 거죠. 굉장히 감사했던 제 경험을 제 부끄러웠던 그 과거도 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경험조차 쓰셨던 하나님. 제 눈물에 그 남성남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 약함도 쓰셨던 하나님입니다. 왜? 그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하신 거죠. 사랑하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도저히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 못 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럽게 하셨고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 부끄러웠던 경험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아프간 사람들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시가 있어요. 그가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그가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우리의 대적은 결국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설 것이다. 역전의 하나님을 그가 시편으로 만들어서 읊고 있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탈리반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지난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적어도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역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겪는, 슬픔을 겪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땅을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 기억해 달라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그 아프가니스탄 땅이 중앙에 있죠. 한 중앙에 있어요. 중동, 서양, 그리고 이쪽 중국과 인도 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 전부터 아프가니스탄 땅은 이 서양 쪽에 있는 제국은 보통 제국들이 서양의 서양 땅에서 많이 생겼죠. 수없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래전에는 아리안족이, 그리고는 기원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약 기원전 약 5세기 정도에, 약 기원전 4세기 정도에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인도 땅을 점령하려고 침략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그 땅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땅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무굴 제국도 그렇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유일하게 한 제국이 또 서양 쪽으로 이제 침범해 갔는데 그 제국은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이 또 이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고서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남겨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세력이 우리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몽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땅에. 그 사람들은 또 특히 시아파입니다. 무슬림인데 다 시아파예요. 이란의 영향이 있죠. 그런데 주부족은 파시툰이라고 그러는데 탈레반이 다 파시툰들입니다. 주부족이 그 당시 파시툰이었는데 징기스칸이 점령했을 때 파시툰을 아주 학대를 했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학살을 자행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력이 시대가 지나서 파시툰이 다시 정권을 잡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이 하자라라고 하는데 몽골의 후예를 하자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했죠. 이제 근세에 들어서 서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세에 들어서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탈레반은 다 파시툰들이고 극렬한 순위파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에게 시아파는 종교도 아니에요. 배신자들이지. 더군다나 칭기스칸의 후에 자기들의 조상을 핍박했던, 그러니까 이 하자라 사람들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있을 때 어느 날 들었는데 하루에 8천 명을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자라들은 다 숨어, 탈반이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다 숨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표적인 이 반목의 관계인데, 원수 관계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 두 부족만이 아니에요. 16개의 부족들이 서로 얽히고 섞인 이 원수 관계가 아주 역사 속에서 너무 얽히고 섞였어요. 이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카불이라는 도시 외에는 나머지는 다 봉건주의 시대처럼 살아갔습니다.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벌들이 보호해주는 사람들, 그 군벌한테 그 목숨을 내놓고 맹세를 하면 그 군벌들이 다 땅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살 길을 마련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런 형태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문화도 그렇고 살아가는 형태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국토, 딱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언어가 이제 49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그 문자화 시켰죠. 그 말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요. 예, 저기 이 장면은 이제 카불의 한 지역입니다. 카불. 카불이 이제 수도예요. 그 다음에. 예, 저기는 이제 카불, 얼마 전에 폭발사고가 있었죠. 여기서 폭발사고가 났는데 약 1,000명 정도가 사상을 입었습니다. 3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폭발 하나에 IS가 이제 자행한 거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전 국토의 80% 이상이 이렇게 황폐합니다. 사막도 아니고 이 땅이 죽은 땅이에요. 황무지, 광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런 땅입니다. 뭐 나물 심는다 어려워요. 뭐 곡식을 심는다, 농사 짓는다 어렵습니다. 80%는 이미 죽은 땅이에요. 굉장히 척박하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최소 수백 년, 아마 수천 년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부족은 살아갔어요. 굉장히 강하죠. 성품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생활력이. 이 문화와 더군다나 7세기에는 무하마드가 이제 그 이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여기 이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지금 그 모스크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는 11세기에 들어서는 결국 이슬람 제국이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당해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12세기, 13세기에 칭기스칸이 이제 그 몽골 제국이 들어왔으니까 전쟁이 있었고. 굉장히 사람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성격이 역시 이제 강하죠. 더군다나 이슬람의 그 문화 속에서 더 강해지고 봉건주의적인 그런 문화하고 이슬람의 문화하고 다 이게 섞여갖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곳이 돼버렸죠. 예, 그 다음에 예, 제가 섬기던 그 지역인데 산도 풀이 날 수 없는 그런 그 바위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제가 섬기던 부족은 이제 파키스탄하고 접경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 이제 이 파시툰 주 종족에 쫓겨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이 피 부족은 이 계곡 끝까지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땅이 있고 물이 조금 있으면 거기다 농사를 져야 되니까 다른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산입니다, 여기가. 바위산에 집을 짓습니다. 그 어떤 이의 지붕은 그 다음 집에 그 이제 마당이 되는 거죠. 곡식을 말리고 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예. 자세히 보면 저렇습니다. 뭐 유리창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창도 잘 안 내고 막 그냥 작은 구멍처럼 그렇게 내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집들은 대부분 왜 그러냐면 자기네 같은 멀고 가까운 친척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수 관계가 많아요. 이 원수 관계는 부족 대 부족뿐만이 아니에요. 이 명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그럼 선포를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너희 가족은 이제부터 우리의 원수야. 그러면 후대가 내려가도 그것을 갚아야 돼, 원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힘을 얻어서 죽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쪽엔 또 원세가 되지 않습니까? 또 유언도 남겨요. 열 세대가 지나가도 너의 이 유언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속담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게 얽히고 저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보여주는 이 장면은 이 곳은 양쪽 계곡에 이렇게 집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한 만 명 정도가 사는 곳인데 제가 섬기는 그 부족의 마지막 끝에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입니다. 약 만 명 정도가 살아요. 한 마을에. 근데 16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밤이 되면 서로 양쪽 계곡 사이에 이 총알이 지나가는 거 주고받는 그 총알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해마다 10건 이상의 이 명예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갖는 살인이 일어났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밑에 있는 낮은 지역에 같은 부족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혜택을 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 부족이 야만족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진짜 야만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족에 어려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각각 멀거나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근데도 그랬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가 사실은 부족 대 부족, 가족 대 가족 이것이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러니 구소련이 그리고 미국이 구소련을 10년 지배하고 미국이 20년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국주의적인 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국 결국 시간 문제다. 이거 손 털고 갈 거다.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들을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그 땅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저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야만 되고 산에는 나무도 없을 정도 그런 산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저기는 제가 이제 사역하던 곳에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 우리 이제 서울로 얘기하면 명동거리예요. 저희가 예. 아, 약 7만 명이 살았는데 거기에 예, 그 다음에 예, 여성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카불에서나 수도에서나 여성들이 자유롭게 뭐 그 진도 청바지 입기도 하고 최근에 그랬죠. 20년 사이에 그런 자유함이 있었는데 시골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다 저랬어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저게 브루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부족민들인데. 예, 그 다음에 다 총을 들고 있는 제 용사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제가 이제 그 이 어려움 겪는 이 사람들 너무너무 극도로 극단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소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3년 전 된 것 같은데 와서 제가 그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를 나눴다 그래서 소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 소를 왜 그랬냐? 왜 하필 소냐? 왜냐면 땅은 없고 지주 몇 사람이 다 가지고 있죠. 이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혜택 줄 수 있을 게 뭘까 보니까 소였어요. 소 한 마리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큰 재산이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평안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소를 통해서 소가 새끼를 낳고 우유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1년 6개월 된 이제 송아지와 소 중간 사이를 나눠줘서 6개월 정을 붙이면서 키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교배를 시키고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 이제 우유가 나오죠. 우유를 이 완전 식품 아닙니까? 최소한의 완전 식품 우유. 우유를 아이들에게 이 영양실조 걸려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송아지에게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나오면 저희들이 기술을 전수해줘서 요구르트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어서 가게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송아지를 1년 반을 키워서 첫 새끼를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잡아먹든지 뭐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을 해줘요. 그리고는 받은 것을 다시 그 다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검증을 해서 그런 가정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갖고 지금까지 만 마리 넘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만 가족이 넘게 혜택을 본 거예요.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 이 이후로 이제 파키스탄에 안 가도, 막노동으로 안 가도, 가족이 헤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의 삶은 살 수 있도록 됐어요. 그냥 치즈로 팔 수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치즈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이 저한테 요청한 것이, 글을 만들어달라. 제가 저 친구가 도대체 왜 저렇게 살고 우시장을 날마다 우시장을 다니고 저렇게 마을 방문하고 혹시나 저 친구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동료들이 현지인 제 동료들이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우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교육을 살리려고 하고자 이 땅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저에게 문자와 자기들의 글을 문자화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언어 역사는 3000년이 넘었는데 문자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이 장면은 그 한 마을이 그렇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 많았고 서로 이 살인이 해마다 10건 이상씩 막 일어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개꿀 저희가 커버해 갔습니다. 수천 마리를 나눠주니까 가정들을 이렇게 저희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웃들에서 그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계곡 속에서 다른 계곡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부족 사람들도 저희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와달라고. 그런데 여기를 마지막으로 남겨놨었습니다. 우리 같은 현지 멤버들도 무서워서 여기는 경찰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는 탈리반도 못 들어갔어요. 길도 다 막아놨고 길도 일부러 수백 년 동안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만 명 이상이 계곡 끝에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는 서로 또 원수증 아니고. 뭐 해결책이 없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이 혜택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멤버들.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도움 주지 않고 어떻게 다 했다고, 다 혜택을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여기 해결 안 되면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멤버들이 결국 지혜를 냈습니다. 여기에 한 시에 한 장소에 뭐 그 16개 마을이 있는데 다 그 각 마을의 리더들이 다 모이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 아래 지역에서 받은 그 혜택과 교육과 소와 염소, 이 산악 지역은 이제 소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산염소입니다. 젖염소. 그걸 나눠주는 일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이미 소문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16개 마을 다 초대하니까 다 오게 하니까 약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다른 NGO들이 여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한 거죠. 쉽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어떤 연이 닿은 사람 그 마을의 리더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연관을 맺은 사람들이 그 마을이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원수인데 그러니까 이 혜택을 주는 이 단체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날 한시 16개 마을 전체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한번 어떤 이 문제 해결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다 이게 경호원들 대동하고 모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무장한 상태로 다 모였습니다. 서로 원수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친구가 온다고 그 사람이 보장한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원수 관계를 지금 내려놓자.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밖에 나오면 다 죽여요. 서로 죽여요. 여자들만 그 반농사 짓고 여자들만 땔감 가지고 오고 남자들은 집 밖을 못 나갔어요. 이 문화랑 완전히 반대예요. 저게. 이 아프가니스탄 문화는 여자가 집 밖을 못 나오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남자들은 나오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선언을 하고 약조를 하면 바로 산에는 염소로 그리고 이 낮은 지역은 소로 그리고 교육 학교도 열어주고 바로 혜택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약조만 하면 당신들의 자녀 세대까지 이 혜택은 갑니다.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 선언을 하고 약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서로 이제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언 그 약조문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인데 글을 모르니까 다 이제 지장을 찍으면서 약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이 모습이. 그래서 저는 그 아프간산 땅에 이렇게 얽히고 섞인 원수 관계가 있어도 이렇게 복잡한 관계도 아, 풀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봤어요. 이렇게 전체를 보고 진정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접근해 가야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아,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2007년도가 결국 돼갖고 저는 이 마을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쫓겨났어요. 우리 한국 정부에 의해서. 그런데 2009년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전체 그 마을 축제가 벌어졌대요. 거기에서 모든 원수 관계가 종식되었다,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축제를 벌였답니다. 이 이후로 여기가 가장 아프간산 땅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손꼽혔는데 이제 이 지역은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 됐어요. 이 이후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 됐습니다. 제가 1년에도 10건 이상 막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후로 7년이 지나도록 3건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건이, 살인사건이.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네, 그다음에 넘어갈까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이 그때 조약하고 기념으로 보디가드더라고 이 경호원들하고 제가 기념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그 뒤편에 마을이 보이죠. 한쪽 편 마을입니다. 네, 그다음에 예, 제가 이제 언어를 그 문자화 시키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책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맹을 깨우친 사람들이 만 명 이상이 나와서 이 이후로 교육이 벌어져서 약 작은 학교 마을 대 마을로 여자 아이들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소학교를 만들어줬습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대안학교 같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근데 상상을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지역에 탈리반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그 교사한테 여자 아이들한테 막 황산을 뿌리는 사건이 수천 건 일어났었어요. 아프간산 안에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장 극렬한 순위 무슬림이었는데 그런데 저희의 뭐랄까 진심 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설득할 때 부모를 그 아빠들, 오빠들한테 설득을 한 거죠.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느냐. 우리를 믿고 당신들의 부인들, 엄마들 보내라. 엄마들이 교육받으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진다.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이 교육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한국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해요. 60년, 70년대 전에는 한국이 더 아마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빠들, 오빠들이 다 이제 자기 부인들, 누이들, 딸들을 학교로 보내줬습니다. 100개 이상의 학교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평화로운, 정말 평화로운 지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기어서 올라왔던 그 두 그 형제가 저 큰 아이들 둘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사역을 저희도 또 해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 여성에 대해서 학교는 무조건 50%는 여자 여성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초점을 두고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여자 아이들 학교가 또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 남자 아이들은 따로 모여서 그 다음에 여성 모습이죠. 예 그 다음 예. 우리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아이들한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공용어까지 배워야지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공용어도 가르치고 하는. 예, 그다음 예, 여름에 너무 더워요. 50도 넘어가는데 전기도 없고 너무 더워요. 습기도 너무 긴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뽕나무가 많이 있는데 뽕나무 아래서 마을에 모이는 장소가 뽕나무예요. 그래서 그 아래서 공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예, 여성의 사역, 여성 그 학교입니다. 그다음 예, 제가 얘기했던 소죠. 저런 소 왜 하필 저런 소냐? 저런 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토종소. 다른 뭐 젖소 이런 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나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먹을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조금만 먹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소를 나눠 준 거죠. 예. 그다음 예,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나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도 아니죠. 다시 결국 돌려받으니까. 예, 그다음 예, 저기 있는 멤버 중에서 지금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저희 이 프로젝트의 리더들인데 내 친구들은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불에 숨어 있어요. 가족 전체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은 다 알아요. 이 탈리반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탈리반의 원수들이에요. 이 부족 자체가. 더군다나 크리스찬하고 일했어요. 선교사하고 일을 했단 말이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안 드러나겠습니까? 결국엔 그 귀로 들어가거든요. 탈리반한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 길을 그것은 빼돌려야 되는데 한국 정부하고 제가 딜을 좀 많이 했는데 안 됐어요. 법무부, 외교부, 대사관 제가 다 연락하면서 딜을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 정부하고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원 조회가 다 끝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이미 이 여권 대신해서 아이들 것까지 다 신분증을 만들어서 갔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는 그럴 새가 없었던 거죠. 신혼초에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넘어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권 만들 새가 없었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는 크리스찬 신앙 고백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내 가정 중에 가장 위험합니다. 이 친구의 부인의 여동생 남편이 그 CIA랑 15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 뭐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크리스찬 선교사랑 일한 사람, 그 바샤이 이 피부족, 이 뭐 몇 가지로 다 걸려 있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카불로 숨도록 했습니다. 카불은 300,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탈리반이 전체를 이제 통솔하고 체계화시키고 하는, 정권을 체계화시키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한국 정부한테 제가 다 이제 명단을 줬는데 한국 정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여권이 없어서 책임지기 어렵다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미국 대사관 쪽에다가 지금 또 명단을 넣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사관에서 쪽에서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분들 숨어있는 이 가족들 그리고 우리 그 남겨진 프로젝트도 어찌하든지 탈리반이 압력을 받든지 아니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든지 온건파가 득세하든지 해서 예전 20년 전과는 다른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숨어있는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산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광을 받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로 교육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 민족과 또 일산 지역을 위해서 품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이웃과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핍박받는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분들과 함께 슬퍼하는 우리 현산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의지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윤종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간 사역의 여러 상황들을 함께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가 얼마나 안정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반면에 또 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이 내용들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땅에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사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임을 저희가 알기에 이 시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한 이 사역이 더 펼쳐지고 확장되고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또 그곳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참으로 저 땅 가운데서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함께 일들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보고 또 필요를 채운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서 결국 저희가 나누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오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상속받을 공동상속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서 우리의 개인의 안일과 평안만을 도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한 업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헌물도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라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관리되고 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며 단지 그들의 필요만을 채우는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소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게 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에 참된 천국의 잔치보다 더 중요한 잔치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영혼의 장날인 주일을 더 기억할지언정 세속에 속해 있는 명절 풍습에 놀아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기도 교적의 문화를 청산하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월로 안식년으로 돌아있는 윤정성 선생님과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함께 오셔서 어리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숨겨주시고 주께서 보존해 주시고 제대 귀한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